네, 저희가 요 전에 그 성경 침례교인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에 가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네. 17장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이전에 한번 찾아봤었던 것인데요. 시편 119편 119편 89절 119편 89절을 보시면 시편 119편 89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사오며 정착되었사오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이 코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눈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죠. 영원히. 그렇죠? 여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또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뭐 하나가 들어옵니다. 뭐죠?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오신 다음에 진리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뒤쪽으로 쭉 가셔서 요한 1서 4장 6절 4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탁 이제 인두엘 한다 그러죠. 거주하시면서 영원히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진리의 영이 왔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리를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구원 받자마자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데 중요한 거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영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하면 구원을 받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바로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져 있지만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많은 얘기가 된 적이 있지만 change of mind라고 되어 있었었죠. 그렇죠? 그 마음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래야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믿었을 때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구원의 방법이 진리가 아니었고 말씀으로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구나 하고 이쪽을 바라봤는 그 순간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이. 그리고 바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오는 구원은 그런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한 번의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럼요. 자기가 믿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상태로 봤었을 때 이것이 진짜라고 여태까지 믿었어요. 믿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다시. 그때 이 성령님께서 자신이 순수하게 순종적인 마음으로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게 진짜라는 것을 리드해 주십니다. 안내를 해 주세요. 그때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또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이전에 믿고 있었던 부분에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잡는 그 순간도 역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요. 요 안에 나의 육신이 있어요. 나의 육신은 진리가 왔을 때 나의 육신은 기분이 나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평생토록 이것이 옳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로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셨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합당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 구절은 이런 것이고 이런 구절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답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합당한 대답 아니에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 하면 사실은 기분이 나쁩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육신은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부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부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이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성령의 진리의 영은 우리의 양심과 잘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양심을 자꾸 저버리면요. 양심이 지져집니다. 이렇게. 인두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젠 거의 반응이 안 합니다. 반응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거기에 사실은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한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기 육신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육신을 이겨내는 게 어려운데 그 육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다시 성령님께 인도를 바라고 성령님이 나의 육신을 눌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더 크게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건 진짜 진리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요. 자기의 믿음 수준 내에서 옳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모든 그냥 일반 생활에서도 진리에 대한 말씀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의 진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 그럴까 진리에 대한 뷰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나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게 너무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또 한 번 왔었을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더 옳은 진리가 옵니다. 이것도 진리로 잡고 있었고 그게 꼭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고 그 믿음 내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셨을 때 그 빛에 순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때 더 큰 빛으로 또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 과정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사실 과정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라구아디아라는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라구아디아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비행장도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에어포트가 있어요. 그분의 이제 JFK 뭐 대통령 이름을 따거나 뭐 이래갖고 이런 그런 건물들이 많죠. 미국에는요. 어떤 시장이나. 그래서 역시 라구아디아 그 공항이 있는데 라구아디아 아까 그 예화에서 우리가 이야 하고 진리처럼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 하면 그리고 그게 감동이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에도 그런데요. 사랑 이전에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불을 그 앞에서 그냥 무죄고 그게 뭐 죄입니까? 그 무죄고 10불 내가 줄 테니까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죄임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렀고 자신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생명이 있는 어떤 예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 원 중에서 처음에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와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성경과 멀어지는 쪽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성경과 더 가까이 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가 원래는 굉장히 성경대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복음주의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가게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사람을 쫓습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성경을 쫓아가는 게 이쪽인데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공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공의 이전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약화가 되고 도리어 사랑과 사람을 품는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래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신복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여기를 이제 근본주의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근본주의 단어 자체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싫습니다. 저도 복음주의자이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에반젤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사실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투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각각을 알 수 있느냐, 뭐가 리트머스 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바이블로 해서 이게 올라, 이게 오라, 이게 오라 대보는 것이죠. 그냥 바이블로 그냥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대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이 이제 성경적으로 더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이렇게 가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인 뭐 큰 그림에서 전체적으로는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우리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는요 아시다시피 사회주의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중간이 이제 리버럴이고 이쪽이 NDP인가요?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린 혹은 이제 컨서버티브가 있죠. 보수주의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쯤 돼서 미국입니다. 여기가 디모크라틱이고요. 여기가 리퍼블리칸입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리버럴이고 여기가 컨서버티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의 보수가 캐나다의 보수가 미국의 데모크라틱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캐나다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퍼블리칸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작은 정부 그리고 종교와 정부와의 분리. 이런 거를 굉장히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퇴색됐죠. 사실은 많이 퇴색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강하다는 게 큰 정부의 관여가 큽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여기는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이 알아서 규칙을 정하게 해라.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사실은 적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결정을 시장이라는 게 마켓이 그 결정을 하게 해라라는 것이고요. 캐나다 쪽은요 마켓이 정하도록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믿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소외계층이 많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부분은 그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큰 거죠. 정부의 관여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또 다른 것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 2008년 정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미국에서 저쪽 월스트리트 쪽에서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의 밸류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휘청거립니다. 그 당시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거 같고요. 이 월스트리트 쪽에서는요. 돈을 뭐 무진장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캐나다에서는 크라운 코퍼레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크라운 코퍼레이션? 크라운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 캐나다 같은 거. 그리고 다섯 개 은행들, 큰 은행. 이런 그리고 CBC 뭐 이런 데들이 크라운 코퍼레이션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은행권에서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전에 레귤레이션을 컴플라이언스라는 레귤레이션을 약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 그거를 노했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캐나다가 굉장히 파급이 적었어요. 아시다시피 2008년, 2017년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더 탄력을 얻었죠. 레귤레이션이 더 강화되고 강한 정부가 우리는 필요하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여기는 궁극적으로 사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뒤에서는 섀도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때로는 있을 수 있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회계라는 부분에서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요. 회계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왜 얘기했냐면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우리의 뉴스를 보고 캐나다에서 있다 보면 리버럴 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쉽다. 그게 꼭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 지키는 게 때로는 근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그림에서 회개라는 부분에서 얘기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마음을 돌려서 잡았어요. 잡아서 그것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잡으면서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이 저희 조상들입니다. 저희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국가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을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만입니다. 그 앞에서. 근데 굳이 그 앞에서 나는 그 성경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 하나님의 주신 빛은 이것이고 난 이것을 붙들었다라고 얘기를 굳이 함으로써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까 그 회개에 대한 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지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 자기의 목숨도 사실은 나갈 수 있는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지금 Baptist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리뷰를 1시간, 2시간 내에 하는 거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땐 수많은 피 흘린 발자취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한테 온 것이다라는 것을 좀 들으시면,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컴퓨터가 슬립 됐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신약성경 교회들의 중요성을 그때 여기서부터 저희가 할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종교에 대한 분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국가종교에 대한 분리를 했었던 사람들은 제도교회들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눈에 가시죠. 실제로 영어로도 thorn in the flesh. 몸에 가시. 조금이라도 가시 하나 들어오면 정말 아프죠. 그래서 중세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 이게 이제, 서로 이쪽이 이제 저희가 믿는 것과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청교도주의자들과 영국 성공회, 경건주의자들과 독일 루트란 교회, 근본주의자들과 미국 자유주의 교단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쁜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화적인 기생충들이라고 불려졌었고, 기독교 믿음의 이탈자들, 바리새인 같은 융통성 없는 녀석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불렸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까지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의 저희가 믿는 믿음을 고수하다 보면요, 너무 외부에서 봤을 때 겉으로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우 저희가 조심해서 해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자의 주의자들이 역사가들로부터, 역사가들은 일반 메인스트림의 역사가들입니다. 그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러니까 저희 믿음과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침례교인들은 역사 속에서 잘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교리적인 근거는 바울 신학입니다. 그 폴라인 티얼러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열정이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역교회를 중요시하고 복음 선포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복음에 대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세인트로 불립니다. 이 세인트라는 부분도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저희 종교가 그러니까 저희 믿음이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일반적인 종교들은 계속 프랙티스를 하게 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메디테이션하고 프랙티스 어떤 것을 따르다가 어떤 도 같은다든지 뭔가 이루어지면 세인트라고 불립니다. 성인이라고. 근데 저희는 구원받은 즉시 성인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세인트라 불리움은 쉽고 세인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와 저희가 다른 것입니다. 분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정치적 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정치가 있지만 정치와 저희 믿음을 자꾸 연결시키려는 부분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독립침례교회들이 상당히 큰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리퍼블리칸에.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종류의 사회의 개념이 싹틉니다. 그래서 국가 자유로운 교회, 국가 자유국가에서의 자유로운 교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말의 자유, 뭐 자원함, 협박이 아니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인권연합회가 훨씬 있기 전서부터 실제로 말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희가 굉장히 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로 보기엔 정말 옛날 그 시각에서 봐서는 엄청난 리버럴리스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인본주의자들의 시각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이전에 믿음과 양심의 자유를 이미 아주 초기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미 죽었고요. 현대 침례교 성도들을 보면 이제 재침례교라는 부분 개혁주의 그러니까 리포메이션 철치 있죠. 루터부터 시작된 리포메이션 철치와 더불어서 다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재침례교 재침례 성도들을 개혁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 1500년경에 유럽 재침례 성도들이 한데 이전에 그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남부의 재침례교들, 오스트리아 재침례교들이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가치를 믿고 있었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어떤 컴프로마이스보다는 회심을 원합니다. 타협보다는 회심. 그리고 중세 뭐 어떤 개혁, 가톨릭이나 아니면 성공회로부터의 리폼,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실제로 가톨릭에서 나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의 구원,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나왔지만 또 많은 부분을 버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약 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돌아감을 원했습니다. 1602년 정서서부터 회중교회가 분리됐다. 이제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잠김에 의한 침례,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Baptist Association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침례교 성도들을 보면 존 번니언 아시죠? 이제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을 위해서 얘기를 했었던, 썼었던 존 번니언. 윌리엄 캐리 아시죠? 인도와 버마에서 그 침례교 선교회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윌리엄 케이 이런 분들 이제 유명한 분이고요. 미국의 침례교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영국 쪽에서 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메노나이트 또는 형제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메노나이트 쪽에서 믿는 바가 저희 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유아 침례가 잘못되었다는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었고요. 유명한 리더를 보면 이제 아도니안 저슨이라는 사람, 선교사를 인디아로 떠났으나 회중교회로 가는 길에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침례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었던 여태까지 믿었던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더 큰 진리를 보게 됐을 때 더 큰 진리를 잡는 거죠. 그럴 때 그 진리에 순종을 하고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시게 됩니다. 남침례교회가 약 1845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침례교는 약간 자유주의 쪽에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분리하여서 BBF가 시작됩니다. BBF가 이제 그 바이블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라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조금 더 분리해서 나오게 되죠. 지금은 한데 BBF도 한 반 정도는 굉장히 리버럴해졌고 반 정도는 아직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어쩌면 좀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성경 이슈는 또 조금 다릅니다. 성경 이슈는 또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머리 아플 수 있는데요. 약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외우는 거 아니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들이 미국 침례교회 해외 선교의 목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모였은 적이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실 모임입니다. 그 3년에 한 번씩 이게 3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혹시 비엔날레 들어보셨나요? 비엔날레. 그 미술하는 사람들 2년에 한 번씩 큰 엑시비션이 있어요. 그 비엔날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애니얼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영어로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건 이제 3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였었죠. 그다음에 NBC, Northern Baptist Convention이 나왔고 후에 ABC, American Baptist Convention으로 개명되고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림 그렸을 때 한번 보여주신 적 있을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북침례교회가 있는데 북침례교회는 침례교회지만 저희하고 믿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침례교회라고 다 같은 믿음 갖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상당히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요, 유니언 침례교, 유니언 신학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기네들 강의할 때, 무당도 부릅니다. 무당도 부르고, 온갖 지역 토착 종교,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컨벤션을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통합이 단지 그냥 이 에큐메니컬이 기독교 내에서만의 에큐메니컬도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게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의 통합을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놀랍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던 베프티스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 뒤에 보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BF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쭉 더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쪽으로 가면서 성향은 이제 거기서 분리해서 조금 더 계속 보수적인 믿음을 지키어 온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저희는 그 계통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프티스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뷰가 있어요. 세 가지 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네 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 중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개혁에서 개신교 중 하나로 침례교를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본 것처럼 그렇지는 않죠. 두 번째는 Church Successionism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승되어 온 침례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랜드마키즘이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랜드마키즘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침례교주의자들입니다. 랜드마키즘이.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고 그 교황의 권위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죠. 카톨릭에서 아십니까?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것처럼 참된 교회들이 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라인이 이제 이어져 왔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 라인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곳이에요. 또 굉장히 극단적인 침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사실 저희가 읽는 책들도 그쪽 분들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랜드마키즘이 있고요. 지계표라는 자문에서 그 단어가 나왔고요. 침례교회는 영속되어 왔다.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근데 침례교회가 그래서 장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 인해 독점적인 유산을 상속받은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말론에 관련해서 Baptist Bride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Baptist Brid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침례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견해들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이제 석세셔니즘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침례교회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침례교인들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 하셨을 때 불려 올라간다고 말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에 의해서 침례받고 그에 의해 침례받고 쭉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침례준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제 관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을린 바차치를 쓰신 분도 약간의 그쪽의 뷰포인트로 쓴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꼭 이런 뷰가 아니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 아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그리고 이제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 성령 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어떤 교회가 이어 내려온 것인지 알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지금 마치 유대인들이 아무도 자기가 열두 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계승되어 온 교황이 계승된 것처럼 교회가 계승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Free Church Through the Ages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거치면서 성경적인 진리를 따르고자 했던 남은 자들을 보호해 오셨다. 그래서 물의 잠김을 통한 침례,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교회. 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 모든 것이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믿음 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내에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되는 건데 남은 자들은 대개 배교한 기독교계 그리고 의 주류가 아닌 그들 밖에 있었고 그들에서 분리주의자들 또는 반대자들로 불려왔다. 따라서 순교자들의 피로 점철되어 왔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 그 이 침례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참교회들의 끊이지 않은 연결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원리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발상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에클레시아스틱스가 아니다. 에클레시아스틱스라는 것은 이제 교회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일단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아, 좀 더 크게요. 오케이. 안 보여요.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들이 어떤 오류로부터 완전히 보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완전한 교회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하지만 초대교회는 벌써 이미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어 있었었죠, 사실은요. 너무나 이상적인 것을 바라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변개된 필사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초기부터. 어떤 교회들은 성경 진리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 신실했고, 어떤 교회들은 다른 진리에 신실했고,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계속 영속되어 온 건 아닌 거죠, 사실은요. 이 교회의 무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무오류다. 오류가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커럽션이 있을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최대한으로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류와 또 많은 잘못이 있음을 저희는 또 인정을 하고 있죠, 사실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옳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떤 것이 우리가 믿는 바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자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Baptist Distinctives라는 것은 침례교회 내에서 당연히 믿는 모든 침례교인들이라면 믿는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뷰들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펀더멘탈한 어떤 베프티스트의 지금 우리가 요 두 개가 남았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이제 하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요 두 개가 굉장히 기본적인 더 깊게 학문적으로 들어간 거 전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소위 엑기스만 그냥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프린시플이에요. 그냥 원칙, 원리.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양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워낙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사랑이 없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를 원리를 우리가 그러면 저버려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거 원리를 진짜 저버리시고 사랑을 하셨냐.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드러났듯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성경 수많은 피가 흘려졌고 우리가 믿어 정립되어 왔었던 성경적인 진리를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베프티스트에서 성경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지역교회 자치가 있어야 되고 믿는 자들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침례와 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혼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분리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센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분리가 이쪽이죠. 요거는 그거 했었죠. 그 믿고 침례받은 자들의 그 다음에 그 교회 멤버십이었었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건 아닌데 하지만 이거를 막 강조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마음속으로 있고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거를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진리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오는 사람 딱 오면 아 당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거 옳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았던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게 소프트 스킬입니다.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에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그냥 인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프트 스킬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법을 무시하면서 일할 수는 없지만 법만 강조하면 너무 딱딱한 사람이 되니 법을 지키되 법에 대해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프트하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을 바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소프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솔직히 저희 교회도 약하고요. 많은 독립신의교회가 약해 왔었습니다. 저희 한국 독립신의교회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앞으로 전하고 새로 오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아마 형제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곧 그분들이 저희 교회도 더 세련되게 이렇게 임프루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